출애굽기 170번 메시지 성막의 건축자, 기구, 제사장의 의복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35장 10절부터 19절, 30절부터 36장 2절까지에 기술된 대로 성막을 짓는 사람들과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고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연구한 후에 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한 그림이 신약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나는 아나하임에서 인도하는 형제들과 함께 교회 건축에 관하여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방마다 교회를 건축하는가에 관하여 명확함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출애굽기를 여러 번 연구했지만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책으로부터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출애굽기의 기록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상세한 방법을 보여주는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함에 관한 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는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는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입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막을 짓는 사람과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많은 요점들을 다룰 것입니다. 건축자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건축자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건축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건축자는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인도자를 말합니다.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출애굽기 31장 2절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합니다. 부살렐은 구약에 있는 건축자의 전형입니다. 부살렐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축자인 부살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바울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자이든 일반적인 건축자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낼 것이며 우리로 평화로운 상황과 조건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대적 간에 격렬한 전쟁이 있습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이 좋은 면에서 전진하는 것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며 좌절케 하고 공격하며 파괴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은 종종 대적이 회방과 저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방교회를 돌보는 것이 골치 아픈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건축의 일을 손상시키려고 대적에 의해 특별히 보내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대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장로들은 지방교회를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부살렐이라고 이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의 우리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훌입니다. 훌은 자유롭고 고귀하며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빛으로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고귀한 일을 하는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만큼 고상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자들은 순결합니다. 즉,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부살렐과 우리와 훌의 이름의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됨. 부살렐에 관하여 31장 3절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의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천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실제의 능력과 재능과 힘과 권능이 되셔야 합니다. 3절에 따르면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네 가지, 즉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포함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차이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재주는 또한 솜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솜씨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작은 탁자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과 재주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지식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들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옷감의 지수를 어떻게 재고 어떻게 재단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옷감을 어떻게 사용하여 의류 한 점을 만드는가를 아는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양복에 대해 조금 알고 있지만 그 양복이 사실상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나는 내 소매의 길이와 내 양복을 만든 옷감의 종류를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봉사가 어떻게 그 양복을 만드는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지식과 이해의 차이점과 지식은 가졌을지라도 이해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의 신뢰로 사용합니다. 지식과 이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신뢰로서 우리는 또한 메시지를 듣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에 언급된 모든 구절들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구절들을 알고 그 구절들을 많이 암송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절들을 함께 모아볼 때 그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지식에 더하여 이해도 갖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먼저 구절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절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들에 관한 계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구절들을 알고 그 말씀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기에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계속 당신에게 말씀을 열어줄 때 결국 당신은 이 구절에 계시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막과 모든 기구와 기명들의 식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법궤와 진설병상과 향단과 노제단의 지수를 터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는가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성막과 기구의 모양과 치수와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제 가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바란다. 지식과 이해와 지혜 없이는 아무도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역사학과의 학생들은 교재를 통해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 역사책을 복습하고 그 내용을 매우 면밀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단어를 외울 수 있을 만큼 교재를 충분히 보아 잘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교과서의 내용을 기초로 역사 시험을 본다면 그러한 학생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질문, 교과서 이외의 질문을 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지식은 충분하지만 그들에게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알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현재 시각에 적용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지식을 요하는 시험은 잘 치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론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술 시험은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외울 수 있어도 이해가 없는 학생은 추론과 해석을 요하는 시험에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의 또 다른 이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과 이해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학과의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만일 그들이 어떤 나라의 외무장관이라면 어떤 특정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쓰도록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당신은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첫 부분에는 성막과 모든 기구와 기명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식양과 치수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재료들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 지식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과 이해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할지를 깨달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다면 그들은 올바른 기초를 놓기 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도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함께 모아볼 때 우리는 지혜와 길이 하나임을 봅니다. 예를 들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차를 운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현명하다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하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운전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방법은 알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데 택해야 할 길에 대한 지혜가 없을 것입니다. 교차로에 이를 때, 특히 삼거리에 이를 때 그는 혼동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식은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이해와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이해와 지혜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간단한 실례입니다. 나의 경험과 교회 생활 안에서의 관찰 결과, 나는 교회 안의 장로들에게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회복 안에 지식이 결여된 장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지식은 광대한 영역입니다. 교회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1장 4절과 5절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어떻게 보석을 깎아 물리는지 압니까? 어떻게 나무를 새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35장 35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 건축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로인 당신은 참으로 무엇이 성화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에서 무엇이 나무에 해당되는지 압니까? 당신은 나무가 인성을 뜻한다는 것은 알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성을 새기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장로들이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로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로로서 참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합니까? 당신이 그들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상황의 근거와 내적인 동기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는 알 수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문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어떤 장로들은 이 부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혜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는 이 부부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얻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장로들에게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모든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갖춘다면 머지않아 모든 교회의 상황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풍성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사전적 정의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깨달음과 같은 이 모든 것은 교회 건축에 관련된 수년간의 체험과 관찰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한 예로서 더 나아가 가족 생활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심각한 책임입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는 먼저 자녀들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동기, 원함, 기질, 성격,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척들의 영향과 가족의 배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을 어떻게 돌보며 키워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합당하게 키우려면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교회 건축과 동일합니다. 교회 건축에 주님을 적용하려면 우리에게는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견줄 수 있는 인간의 저술은 없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장 고상한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표현하는 모든 기구들이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고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재주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장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어린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신도도 없고 성직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고상한 건축인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데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설교도 아니고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이러한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 거처를 갈망하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재주가 충만되어 그분을 위하여 거처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매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매들입니다. 이런 일은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대신 우리 모두는 교회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거처인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건축의 고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재주가 있어야 할 필요를 보게 하시기를.